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두 군데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마태복음 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거 유리문답 128문답 229문답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128문, 이 기도의 결론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할 뿐 아니라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전능하신 왕이시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토록 모든 찬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 129문,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멘이란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 6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7번째 시간임과 동시에 하이델베르그 요리음답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63번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특정 형식에 매여서 단어 하나나 작고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그저 암송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해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보이지 않는 틀로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좋아도 모델하우스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저 똑같이 답습하고 따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전체적인 흐름과 또 기도의 의미들을 잘 이해해서 그 기도를 드릴 때 이런 틀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이 송영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드릴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신자는 나는 어떤 존재이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주체인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해가 없이 그냥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것도 모르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이러쿵 저러쿵 기도해 보니 그 기도는 한낱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어미로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도를 드릴 때 신자가 가져야 될 제일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참으로 존숭하며 존귀 여기고 그분을 숭배하며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에 대한 이 사실에 감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과 경배와 또 존귀를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신자는 기도할 때 자기 이름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구체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었지만 사단이 타락한 이후에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일시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참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중에 마지막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그러진 이성에서 나온 자기 뜻과 자기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먹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자기 뜻을 우선했을 때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가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늘 자기 뜻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그저 늘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아무라도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으러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인생들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마땅히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어떤 일을 소원하든지 간에 늘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신자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사실은 내 손이 충족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내 소원과 내 뜻만 드러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왕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긴 주셨지만 압제자인 사울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소원과 뜻을 아뢰기는 하지만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문제와 아픔과 외로움, 어려움을 아뢰게 되고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긴 하지만 신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임을 알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전반부지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자는 자신의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과 수고의 여하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육육간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우리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태여 하나님께 그렇게 번잡하게 내 힘과 내 수고로 벌어먹고 사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신자는 인간의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영육간의 필요를 한꺼번에 채우실 수 있음에도 하루 분량의 필요한 은혜를 구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쉬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헤아리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을 자각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저 번잡하게 그저 3개월 혹은 한 달 분량의 양식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음에도 꼭 하루 분량의 양식만 주신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도 그런 땅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저축치 못하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천수답이 있어가지고 참 물도 이렇게 저장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되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방식으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놓고 비도 그렇게 쫀쫀하게 씨 뿌릴 때 한번 주시고 열매 맺을 때 한번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로 경험 돌아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기도 한 번 탁 하면 착착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요. 신명기 8장 하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원도 짓고 집을 지으면 나를 쉬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가르쳐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조건 하에서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몰려나갈 수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성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뢰하지 않으면 이 악한 죄된 본성을 꺾을 수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능력 부족이 아니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쉬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량의 은혜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죄를 사하여 달라는 죄삼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부패한 육적 본성을 벗지 못한 우리, 죄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때로 죄의 세력에 짓눌려 죄를 반복적으로 범할 수밖에 없는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7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노라 할 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벌써 지옥 갔어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간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자의 죄를 사하신 이후 기대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죄 없다, 그래 없던 것을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었다고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서 100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사해주든 말든 거기에 관여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갚지 않은 그 일을 빌미로 삼아서 이미 용서해 준 것을 취소해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때는 그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용서하는 자에게 있어서 기대되어지는 삶, 나에게 실수와 잘못을 범한 그런 자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형제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은 그 사실 자체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형제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지속한다고 하면 자신의 믿음이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대한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신자는 끊임없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자체가 시험 기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도 시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시험임을 의식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설사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한다고 해도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신자는 항상 시험에서 건져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사단 그리고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이 죄성이 연합전선을 펴서 신자를 시험해 올 때는 참으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시험에서 건져오시도록 간구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유심히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뭐 주의 이름으로 그 귀신도 내어 쫓고 뭐 방언을 말하고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저 오순절 주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본문, 그 본문도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전통에는 주기도문 말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마지막 송영이 붙어 있습니다. 이 송영이 무엇과 짝을 이루는가 하니 첫 번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과 말미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인클로지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칭해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기다가 송영을 붙여놓았는가? 왜 마지막에 이런 송영을 갖다 붙여놓았는가? 칼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덧붙여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이 열정적으로 매진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이 열정적으로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간구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경고하려는 뜻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의 목표가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정해놓은 기도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뿐이며 우리 자신의 공로에 비중을 둘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와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거기에 조금도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송영을 말미에 달아놓았다고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 특징은 마지막에 송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영을 흔히 마지막 도장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예가 성경 여러 곳곳에 나타나는데 한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우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송영이 마지막에 이렇게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구원하셨다. 이것은 잘 살펴보면 주기도문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런 주기도문의 요약이 송영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처럼 유대인의 기도에는 송영이 따라 나오는데 그럼 왜 그러면 주기도문에는 이런 바울의 기도에는 송영이 이렇게 딱딱 따라 나오는데 왜 주기도문에는 나오지 않는가? 마태복음은 그래도 이렇게 괄호로 묶어놔서 나오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기도를 하는 회중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그냥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령을 자유롭게 자신이 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도문에다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본에는 과로로 이렇게 묶여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나오는가? 그것은 이렇게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배화되고 예배의 의식 가운데 사용되다 보니까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형화 되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본 중에 후에 나온 사본에 보면 이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괄호로 묶어놓은 것은 모든 사본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괄호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주께 있나이다라는 이 송영이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졌겠는가?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겠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혹자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유래되지 않았는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보면 그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인자, 즉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아들 메시아에게 돌아가는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것을 근거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송영을 만들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송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 대개라는 말입니다. 대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개라는 말은 대개 두 가지로 사용이 되죠. 첫째는 뭐 대강, 대체적으로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냐하면 영어로 for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서 대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를 구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도록 악에서 구하여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큰 내용들을 기도할 마음이 여러분들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불변토록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기도를 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형식으로 본다고 하면 여섯 가지 이런 쭉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오직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송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이 갖추고 있는 어떤 가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할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유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유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어디서부터 얻으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로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근거와 이유를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영원한 주권과 권세와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신실하시며 선하시며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궁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능히 주실 수 있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뭐 말라면 마시고, 오늘 이렇게 날씨가 지푸등한데 뭐 기분이 안 좋으시면 뭐 안 들으셔도 되고, 뭐 날씨가 좀 화창한 날에 뭐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내가 100일 기도를 했든지 금식 기도를 했든지 거기에 기도 응답의 근거를 조금이라도 두지 않고 모든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내가 뻔뻔스럽게 다시 또 죄를 지어놓고 또 죄사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근거는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 될까라는 그 기도 응답의 조짐을 어디에서 발견하는고 하니 내가 100일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끈질기에 매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기도 응답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신앙의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문구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런 동기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9장인데요. 한번 다니엘서 9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9장 3절부터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정말 뭐 이게 기도인지 아니면 설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신자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해요.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함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궁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민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이 앞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유하심만이 자신의 참된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범한 죄를 덮을 만한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긍휼이 필요한데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해요? 18절 하반절에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미오니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 응답의 근거가 오직 주께만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에도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방편이기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근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징징거리고 때만 쓰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 심하게는 때로는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것처럼 데모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여섯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누구한테 아뢸 수 있습니까? 저한테 아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아뢰시겠습니까? 사람은 이런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 불변하게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자가 알기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권세자가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기도문의 여섯 가지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 권세와 영광의 영원함을 믿지 못하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간구, 이 앞서 여섯 가지 간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나라와 군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찬양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령답을 다 살펴보았지만 1부, 2부, 3부 살펴봤지요. 1부의 내용이 뭐예요? 다 까 잡수셨습니까? 1부의 내용이 뭡니까? 아, 이거 참 큰일인데요. 1부의 내용 전체적인 흐름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실 2학기 때 하이델베르크 유리온답을 다시 성경 공부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1년 한 2개월 동안 들었는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가복음을 했지만 마가복음 마치면 다음번에 분명히 하이델베르크 유리온답을 다시 할 겁니다. 1부의 내용이 뭐지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아 아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다가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1부였습니다. 2부가 뭐였어요? 이런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부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십계명 앞에 십계명이 나타났죠.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바로 3부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3부에 주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의 방도로 주신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로 십계명의 삶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기도가 적어도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받고 난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저 자신의 소원 성취나 이루는 그런 방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수단으로 삼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 하나를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다윗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허물을 가져오라 그랬지요.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늘 헌금의 방식은 무엇이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것이 성경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들 기도가 뭔지를 보실 때 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내용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잘 보시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뭐 따라서 이렇게 암송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알아서 참 이런 고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송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 아니?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 기도는 우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 자신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결정해서 갖는 그것이 자녀를 이롭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딱 보고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을 알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녀를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부모가 자녀의 삶을 보고 가장 유익하다라고 판단해서 주는 그것이 자녀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신실한 아버지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한 대로 각본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르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섭섭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도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최선의 것,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한 대로 왜 안 됩니까?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지경까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나 어렵고 힘들 때 일자리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소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거 물론 좋아요.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 뻔하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뻔하다고요. 뭐 큰 어려움이 없으면 대개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저 우리 가족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 그 기도 제목이 그것이에요. 은퇴할 사람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후 걱정이 없게 해달라. 글쎄, 물론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되죠. 제가 그런 기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알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안다고 하면 기껏 우리가 기도하면 맨날 그런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숙한 성도의 자세지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신방에서 기도 제목 내놓으십시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저렇게 내놓으시는데, 물론 저도 사실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알고 싶어서 물론 그렇게 여러분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고 하니, 적어도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과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고, 9장 5절에도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기도한 후에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가 되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성취되는 것입니다. 물론 꼭 기도한 대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우시기를 즐겨하심으로 우리의 요청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아뢰며 고요하게 그분만을 신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확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일한 위로가 아멘이라는 말로 끝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송영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 안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결코 근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과,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라는 것과,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4월 14일부터 총 63번에 걸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을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라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귀하신 보혈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여 주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나에게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답에서 이렇게 질문했지요. 당신이 이런 위로 속에서 복된 자로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복된 자로서 살다가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지요.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속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런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1년 2개월 동안에 이 하이델베르크 유럽답 강의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이 죄와 비참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이것은 신자가 평생 알아가야 될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 더 쌓여가서 우리의 못남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이런 못난 자를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유럽답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4월달부터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유럽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저에게 보이시고 이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런 죄와 비참함으로도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십계명 말씀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우리 신명 가운데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해서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못난 존재이며 이와 같이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구속의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참된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시는 기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로 알게 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하는 신자로서 일어나야 될 삶의 변화와 인격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려 헌신하는 참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며 이 일에 참으로 우리가 시간을 들여 헌신하여서 우리의 모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쓸모없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로 말하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구원받은 신자로서 내가 과연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거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이 그저 마지못해서 이 세상에서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다른 상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가 아니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된 은혜가 참으로 커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